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이제 30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례적으로 6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이라 하면은 황금길, 눈물 없는 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곳을 먼저 떠올리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성된 모습을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천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역사하며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총 6개의 비유가 이제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6개의 비유지만 2개씩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는 천국은 가른다 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와 세 번째 누룩 비유는 천국은 작게 시작되지만 크게 퍼져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네 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비유와 다섯 번째 비유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 비유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알곡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가장 길고요. 나머지 비유들은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천국은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보면요, 24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인데 이 비유를 36절에서 43절에 해석해 놓으셨어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24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죠. 예. 36절 이후에 그 주님의 해설에 의하면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참된 성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아무도 안 볼 때죠. 원수가 와서, 원수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사탄이 와서 자기 백성들, 사탄 백성들도 같이 뿌려서 섞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이게 된 것이죠. 가라지는 우리말로 하면 돋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돋보리는 처음에는 잎도 그 알곡하고 비슷하고 줄기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해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이삭을 맺힐 즈음이 되면 이제 열매의 색깔과 성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지의 뿌리는 알곡의 뿌리와 서로 얽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뽑으려고 했다가는 알곡까지 함께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한다고 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세상 끝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는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은 풀무불 즉 지옥불에 던지고 곡식 참된 성도들은 곡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그물 비유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47절에 보면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 물고기들을 다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다르지만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른다라는 내용이 천국 비유의 처음과 끝을 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분류가 돼서 오직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알곡 같은 가라지도 있고요. 가라지 같은 알곡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구분할 수 없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알곡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 선지자 노릇도 하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면서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도 천국문 앞에서 가라지라고 해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머지 비유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나머지 말씀들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 비유인데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가 너무나 값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잘 숨겨놓은 다음에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것입니다. 자, 연나라 말씀하시는 값진 진주 비유도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찾던 좋은 진주, 정말 값진 진주를 드디어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 두 번째 사람은 평생 좋은 진주를 찾다가 마침내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자기가 찾은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올인했다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하는 경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계기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찾고 고민하다가 믿게 됩니다. 어릴 때 믿은 사람도 있고, 인생의 중반에 믿은 사람도 있고, 말년에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 천국이라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보석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지만 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라 보면은요, 기뻐하며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물건을, 재산을 처분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 보물이 내가 포기하는 재산보다 가치가 훨씬 큰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이가 열심히 저금을 합니다. 동전이 생길 때마다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 저금통에는 1센트짜리 페니가 제일 많고 5센트짜리도 있고 10센트짜리도 있고 간혹가다 쿼러도 있습니다. 이 저금통은 아이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열심히 저금하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엄마가 아이의 이름으로 차곡차곡 저금해둔 통장이 있어요. 만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이 만물이 된 통장을 주면서 이 통장을 줄 테니 그 저금통 엄마한테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아이는 만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절대 안 바꾼다고 하겠죠. 아이가 보기에는 자기 저금통이 더 무겁고, 그렇죠? 눈에 돈도 보이고 저 종이책보다는 훨씬 이게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절대 안 바꾼다고 할 수 있죠. 만불의 가치를 모르면. 그런데 이 만불의 가치를 아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바꾸겠죠. 엄마 마음 바뀌시기 전에 당장 바꾸겠죠. 기쁨으로 바꿀 겁니다. 이것이 올인의 본질입니다. 올인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올인은 자기가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얻으려고 하는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가장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올인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마지막 날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할 때 알곡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올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 그대로 전 재산을 정리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비유죠. 더 진정한 올인의 의미는 기준의 재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교인들을 한 줄로 세운다고 합시다. 이제 목사님이 자, 한 줄로 쓰세요. 키 순서대로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맨 앞에 누가 오실까요? 네? 누가 제일 키가 우리 교사 작아요? 저라고 합시다. 제가 맨 앞에 쓰고. 누가 제일 크시죠?
명호사님.
명호사님인가? 예, 명호사님이 제일 끝에 쓰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 순서대로 줄이 딱 서지겠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또 다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나이 순서대로 쓰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 다시 줄 바꿔서 다시 줄을 쓰겠죠? 맨 앞에 누가 오실까요? 김정주 권사님이 오시겠죠? 연설 많으신 순서대로 맨 뒤에는 아마 예지가 서게 되겠죠. 기준에 따라서 줄 서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아마도 나와 내 행복의 순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세웠을 것입니다. 먼저 나의 가족, 나의 순서대로 내 시간과 물질을 다 줄 세우고 나머지를 세웠겠죠.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재배열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다른 기준을 말한 것처럼 이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맨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가장 처음에 하나님, 천국을 위한 것, 그 다음으로 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1순위였던 삶이 이제 천국의 소망이 1순위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남은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던 사람이 이제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젊은 청년들이 정장 차림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 본 적 있죠? 몰몬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몰몬교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학업과 일을 다 미루고 선교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은 낯선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거절과 무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또 엄격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은 나는 하나님께 나의 젊음을 바쳤다라는 인식과 함께 남은 삶을 더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교리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정과 헌신만큼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아직 힘이 있을 때는 건강과 시간을 나와 내 가족을 최우선으로 다 쏟아붓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에 더 이상 돈을 벌 힘도 남아있지 않은 무너진 건강을 가지고 그제야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삶 중심과 우선순위가 천국을 진정으로 발견한 바로 그 순간 재배열되게 됩니다. 이제 내 삶에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혹시 천국을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천국의 씨를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천국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고 합니다. 깨알 정도의 크기로 손바닥에 올리면 거의 점처럼 보이는 크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아주 크게 자라서 어떤 것은 4m 이상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누룩 비유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가루 서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잔치를 차릴 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누룩이 들어가서 그 가루 서말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가루를 마지막 한 줌까지 다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지 않은 씨앗은 죽은 씨앗이고 부풀지 않은 누룩은 죽은 누룩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영향력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천국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퍼지게 되죠.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상태, 하나의 위치, 하나의 소속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땅 밖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땅 안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씨앗이 부서지고 껍질이 갈라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마침내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천국의 씨앗을 품은 사람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처음에 아무리 작게 심긴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천국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씨앗은 나의 삶의 기준을 재배열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점점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내 가족을 향해서도 뻗어나가고 내 주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천국을 알고 천국을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내 친구들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사람 안에 대단한 일이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거대한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위에 천국의 씨앗을 퍼뜨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알곡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너 천국 알았으니까 나가서 전도해. 이게 아니에요. 자연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듯이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듯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 주위에 천국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이후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복음에 더 가까워졌습니까? 내 친구 중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 삶에서 천국의 생명이 퍼져나간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라는 말씀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천국은 마지막에 진짜와 가짜를 가른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천국을 얻기 위해 내 삶을 올인한다. 그리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이 반드시 자라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천국의 씨앗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그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혹 죽어있지는 않는지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 모두 천국의 신앙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알곡으로 인정되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여섯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는 가르고, 또 천국을 아는 사람은 올인하고, 또 천국을 진정 아는 사람에게서는 천국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두려운 말씀이지만 말씀에 나를 빗대어보고 비추어 보아서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갖는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날의 알곡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